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동맹국으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세계 경제 강국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의 공동기고문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오늘 남북 간 협력 사업에 관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2015년 체결한 핵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유럽의 압박에도 우라늄 농축 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수도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핵 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많은 우라늄을 매일 농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단 한 발의 총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으면 평화를 가질 수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와 맺은 핵 합의에서 핵 개발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미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태난먼 사태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1990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제조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어려워지고 새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99조 865억 위안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과의 2단계 시작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과 관련해 2,50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합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라며 중국과 미중 간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다음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 부총리는 1단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이전에 곧바로 2단계에 돌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당시 미군 병사 1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 사령부 빌 어빈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일 아라사드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은 없지만 일부가 폭발로 인한 뇌진탕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 현 총통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조 케일리 미 칠함대 대변인은 오늘 이지스급 순양함 샤일로호가 전날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미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통 하루에 술을 5잔 이상 마시는 걸 포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포금을 하는 성인들이 더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포금하는 성인들이 한번 마실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이 6년 동안 위험 행동 요소 감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음주를 한 성인들의 신고 건수가 2011년 평균 470여 건에서 2017년 530여 건으로 12%가량 증가했습니다. CDC는 포금은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성병, 의도치 않은 임신, 뇌졸중, 심장이나 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포금한 횟수를 보면 남성들은 평균 590여 건에서 670여 건으로, 여성들은 평균 260여 건에서 290여 건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교육 수준이나 가계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에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낮아지는데 포금이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자료를 보면 포금 건수가 아이다호, 인디애나주, 메인주, 몬태나, 뉴저지, 뉴욕주,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9개 주에서 증가했고요. 반면에 매사추세츠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1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에는 낮부터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닐 영의 노래입니다. 난 순수한 마음을 찾는 광부로 살았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순수한 마음을 찾아 헤매죠. 순수한 마음을 찾아 바다를 건넜어요. Heart of Gold 들어보시죠.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and I'm getting old. Keep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and I'm getting old.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You keep me searching and I'm growing old. Keep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I've been a miner for a heart of go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미군 병사 1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체난먼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지난 1990년 이후, 그러니까 2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낮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연초에 6에서 6.5%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일단 그 목표를 지켜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난 한 해 자국 경제를 괴롭혔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중국 당국이 시행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앞선 2018년의 6.6%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4%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6.2, 6.0%로 떨어졌는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멈춰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 작년 12월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요?
예, 작년 12월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7% 증가했고요. 또 국민들의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 증가율도 작년 12월 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자국 경제가 둔화하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약 2조 위안, 거의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국내 기반 시설에 투자했고요. 역시 2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도 시행했습니다. 또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며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럼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았나요?
예,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또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작년에 6%에서 6.5%로 성장률을 잡았던 데서 조금 낮춰서 6%가량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를 비롯해 새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좀 더디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만큼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예,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보면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부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관세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이 따라서 1단계 무역 합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올해나 내년에도 큰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주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미군 병사 1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 빌 어빈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8일 알아사드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은 없지만 일부가 폭발로 인한 뇌진탕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병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어빈 대변인은 부상 병사 중 일부가 독일과 쿠웨이트의 미군 시설로 옮겨져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빈 대변인은 또 작전 수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라크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공격에 의한 사상자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공격으로 발생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안바르 주 사막에 위치한 이 알아사드 공군기지에는 현재 1,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유가 있죠.
예, 앞서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부대인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는데요. 이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수많은 미군과 동맹국 장병들이 희생한 데 대한 책임도 있다. 다며 공격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사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17일에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폭사와 관련해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금요 대예배를 집전하며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은 미국의 수치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테러리스트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 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미국을 또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숨진 뒤 이란 격주설을 부인했다가 11일에서야 대공 방어 시스템에로 이제 실수가 있었다라며 격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제사회는 이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요. 이란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객기 격주 사실 은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대거 발생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환자가 나왔군요.
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가와가나현에 사는 30대 남성 한 명이 폐렴에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확진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폐렴에 걸린 겁니까?
이 남성이 최근 중국 우한에 다녀왔는데 후생노동성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폐렴에 걸린 사람은 일본에 사는 중국인입니다.
최근에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네, 41명이 폐렴 환자의 증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렴 관련자들은 모두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일하거나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폐렴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도 있다고요?
예, 16일 현재 2명이 숨졌습니다. 이 확진 환자 40여 명 가운데 또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폐렴 환자도 그럼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 다녀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한에 방문하긴 했지만 수산시장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고열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6일 일본으로 들어온 뒤에 바로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이 내리지 않자 10일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폐사진을 검토하고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우한에 있을 때 수산시장에 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폐렴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예, 다른 곳에서 폐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일본 안에서 접촉한 사람들의 상태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주변 나라들이 폐렴에 긴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새로 발생한 폐렴이 혹시나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가 이듬해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까지 퍼졌고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 77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메르스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약 4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다시 폐렴 환자가 대거 나오자 사스나 메르스가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폐렴으로 밝혀져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편 뭐 일본뿐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에서도 두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세 번째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 현지 언론이 싱가포르 보건당국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장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국 안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음력 설을 앞두고 신종 바이러스 전파가 더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요.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는 등 이 청결과 위생을 신경 쓰거나 또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의 측근 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부인했고요. 이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위법이었다는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측근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군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래프 파르나스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6일 공식 개시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래프 파르나스 씨가 누굽니까?
예,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사업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의 측근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조사 요청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과 실무 교섭의 담당자로 지명했던 인물인데요. 그 명을 받아서 현장 일선에서 일을 맡아 진행했던 사람이 파르나스 씨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파르나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뭐라고 말한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MSNBC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탄핵 과정에서 핵심 거짓말이 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일선에서 일했다는 주장인가요?
맞습니다. 나는 줄리안이나 대통령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파르나스 씨가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파르나스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는다라면서 파르나스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파르나스 씨가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예,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최후 통첩을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최후 통첩에는 두 가지 항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또 필수 군사 원조를 보류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최후 통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됐나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던 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또 4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금 집행도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파르나스 씨는 이 같은 관련 사안에 펜스 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개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에 어떤 입장입니까?
파르나스 씨를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고 16일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파르나스를 알지도 못하고 그에 관한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바 법무장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두 사람 모두 일절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파르나스를 모른다 하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 압박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고 말했는데요. 법무부도 MSNBC 인터뷰 방송 당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파르나스 씨의 모든 주장이 100%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에서 불법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에 관해 우크라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나스 씨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비협조적이었던 요바노비치 대사를 축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문제가 외교에 대한 비엔나 협정 과 우크라이나 현지의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 수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켰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원이 16일 하원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 건데요. 재판장을 맡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을 맡는 상원의원들이 선서식을 이날 진행했고요. 이에 앞서 검사 역할을 맡는 하원 소추위원 7명이 상원에 출석해서 탄핵 소추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재판은 다음 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을 지내고 화요일부터 21일부터 진행하는데요. 피고 위치에서 재판받을 트럼프 대통령 측도 백악관 법률팀과 대통령 개인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민주당과 무소속표를 상원에서 모두 합쳐도 47표라서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표 가결 정족수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파르나시 인터뷰를 비롯한 돌발 변수가 계속 나오는 양상이라서 탄핵안 인용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내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 보류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군사 원조금을 백악관 결정으로 보류시켰던 것이 위법이었다고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16일 공개한 9쪽짜리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직접 연결된 일이라서 상원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회계감사원, GAO가 어떤 조직입니까?
연방정부의 자금집행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독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초당적 기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감사와 평가, 그리고 조사 업무를 정부 각 부처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이 이번에 보고서를 낸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어떤 일이었는지 돌아보죠.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통화를 전후해서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4억 달러 가까운 이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당국에 지시를 내렸고요. 실제 국방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원조금이 보류됐다가 나중에 논란이 불거진 뒤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왜 위법이라는 겁니까?
관련 법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 위에 두도록 용인하지 않는다고 회계감사원 측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규의 근거에서 집행할 예정이던 원조금을 대통령 판단으로 보류시킨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관련 법규는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지출 거부 통제법을 어겼다고 회계감사원 측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정책적인 이유로 원조군 집행을 보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감사원 측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출 거부 통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집행 거부 사안을 관리하는 법령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지출을 행정 각 부처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계감사원 보고서의 반응이 어떤가요?
백악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회계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면서 스스로를 언론의 논란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말은 당시 원조를 보류했던 게 위법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납세자들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배정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안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독립기관인 회계감사원이 폭발력 있는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벤 할렌 상원의원이 16일 언급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렌 의원은 지난달에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회계감사국의 이번 판단이 탄핵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에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법으로 결론 내린 회계감사국이 앞으로 백악관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회계감사국은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하면 해당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인데요.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지난 1970년대에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보통은 위법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 부처가 그걸 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면 지난달에 국토안보부가 9,500만 달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안을 회계감사국이 지적했었는데요. 시정 요구를 받은 뒤에 결국 집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안은 어쨌든 이 집행이 이루어졌던 일이라 시정 요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관한 새 지침이 나왔다고요?
네,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공표했습니다. 16일은 미국에서 전국 기도의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proudly announcing historic steps to protect the First Amendment
기도할 자유를 보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기존 연방 지침을 개정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게 세 가지 개정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각 주의 교육당국이 보다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받은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했고요.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에 종교적 표현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평등 접근법이 뭡니까?
예,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입니다. 지난 1984년에 제정됐는데요. 미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 제정을 일체 금지하도록 명시한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기도를 금지시키고 신앙을 따르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해놓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풋볼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주기에 난 산 위에 설 수 있어요. 또 거센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답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주기에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시 그라반의 You Raise Me Up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풀어줬습니다. 앞서 25년 만에 단행한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미중 통상관계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환경에도 좋은 소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과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미 재무부는 13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앞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Transparency into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free markets, so we're very pleased with that.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쟁적인 화폐가치 절하를 삼가기 위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약속했다고 해제 이유를 밝히고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도 확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관련 요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약 5개월 만에 환율 조작국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은 1단계 무역 합의와 함께 양국 통상 긴장 완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는데요.
Another big issue that we've come to conclusion on is currency, foreign exchang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합의에 환율 문제도 포함됐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화폐인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직후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위안화 환율은 작년에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수준에 육박했는데요. 달러 대비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돈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외국의 물건을 내다 팔 때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당 7위안대 환율 진입을 용인한 뒤 위안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저위안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상승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봤고요. 미국 정부는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조작을 경계하는 이유.
환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화폐가 시장에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적으면 가치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통화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올려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도 하고 시장이 과열됐을 땐 환율 인하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주요 교역국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해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쟁점인 환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율 조작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나라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I'm going to instruct my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the greatest in the world.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선거 유세 등을 통해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이런 계획을 수차례 재확인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된 작년 7월에는 중국과 유럽이 큰 환율 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스템에 돈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여기에 대항하거나 계속 가만히 앉아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겁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관계법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을 살피는 기준은 3개 항목인데요. 이전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 200억 달러 이상 흑자,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해당국 금융당국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 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10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더해 기존 보고서에 없던 스위스가 추가됐는데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면 향후 두 차례 연속된 보고서에서 한 개 항목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타이완은 지난 2017년에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요건 충족에 다시 가까워졌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습니다. 이전 환율 보고서에서는 GDP 2% 이상 경상 흑자 요건 하나만 해당돼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한국 정부가 기대했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요건에 추가로 해당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는 미 당국이 좀 더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시정 작업을 요구하는데요.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의 의미.
그러나 환율 조작국의 경우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우선 미 재무부 등 관계 당국과 해당국 정부가 일정 기간 양자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된 중국의 경우 양자 협의가 잘 됐고 시정 노력도 적절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Very good discussions with Governor Yi, the head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ir central bank. We've also had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행장과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는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말 들으셨는데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입니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현 총통이 이겼습니다. 집권 민진당 후보였던 그는 국민당 한궈위 후보를 큰 표차로 물리쳤습니다. 차이 총통은 1956년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그는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태어났고 타이완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국립 타이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미국 코넬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그리고 1984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차이잉원 총통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1990년대 타이완 행정원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천수이벤 총통 정권에서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발탁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2004년 민주진보당에 정식 입당해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빠르게 입지를 다져 4년 뒤 민진당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주석이 됐습니다. 차이 총통은 2012년 민진당 후보로 처음 총통 선거에 나섰지만 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다시 도전해 마침내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타이완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타이완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제시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를 거부하며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총선과 관련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타이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차이 총통 재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꿈꾸는 나라들의 좋은 예가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 Casper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궂은 삼촌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유령을 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친구 없이 외로웠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들을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와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